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귀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돈이라면 은행에 맡길 수 있고 또 다른 것이라면 세이프티 박스나 이런 데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비밀 금고를 만들고 거기다가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같은 곳에서는 수시로 도적들이 와서 약탈해가지고 그 뺏어가기 때문에 식량이든 돈이든 보물이든 뺏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지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자기 소유를 지켰을까요? 라는 겁니다.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간단한 것은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항아리를 묶고 귀한 금품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죠. 자기만 아는 곳입니다. 아내도 모르고 가족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방법은 우리 가까운 중국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아마 중국 사람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땅에다가 항아리를 두 개 문다 그러죠? 한 항아리는 술을 담그는 것이고 또 한 항아리는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가 나중에 결혼할 때 그 영어로서 결혼 자금으로 준다는 거죠. 술도 같이 마시는 거죠. 자,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묻었다는 거죠. 안전하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파묻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겁니다. 가족이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땅에 묻혀서 그냥 수백 년간 그냥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 발견한 사람은 횡재한 것이죠, 그죠? 자, 그 찾는 경우에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땅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땅이 아닌 경우에 발견한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땅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내 땅에서 내가 보물을 발견한 거니까 모든 게 다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에서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호하게 되면 그 땅 주인과 반반씩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 땅에서 발견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은 일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한테 보고했습니까? 아니죠. 다시 땅에 묻어놓고는 집에 가서는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다 자기 땅이고 거기 딴 땅이니까 보물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진주 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진주는 귀하기는 귀하죠. 그러나 가장 귀한 보석은 아닙니다. 그죠? 가장 귀한 보석은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진주가 가장 비싼 귀한 보석으로 여겼습니다. 페르시아 마니라든가 아니면 인도에서 가지고 온 그런 진주는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이 진주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보면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 안 파는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가격에다가 공짜 하나 더 붙이면 순식간에 팔린다 그러죠. 그죠?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싼 거 사가지고 그걸 입고 걸치고 있으면 그 사람 인격이 달라집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죠? 그런 거 입고 비싼 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기를 높게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오죽 갑니까? 그죠? 마음에는 계속 허영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가볍게 되고 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는 것으로, 비싼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당시에도 돈인 사람들은 이 비싼 진주를 차고 다녔다는 거죠. 자, 당시에 진주가 비쌌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보석을 비싼 것을 고가품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는 안목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깔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종류의 보석이 아니고 새로운 보석, 귀한 보석을 흠이 없는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원래 여행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보석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귀한 것을 구입하고 팔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부유한 도매상인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렇죠?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정을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라고 쓰인 단어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한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니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고가품입니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죠. 그걸 사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산 것이죠. 그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가 다 뭐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가치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다른 것과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올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때로는 성경에서 슬픈 얘기들을 꽤 많이 봅니다. 제일 먼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을 듣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 땅에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늘처럼 가까이 가보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흩어지면서 이 땅에서 나라들이 생기고 많은 언어가 생긴 사건이죠. 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워낙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극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슬픈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1절로 생각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가치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주인이 돼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런 사건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들을 각오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들이 목숨 걸고 그것을 붙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렇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오셨던 이미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약된 예고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많은 버전들이 있어서 돈만 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만 하더라도요, 이 성경 구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오직 누구만 맞는가? 사제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싸기 때문에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일일이 다 손들어 썼고 굉장히 컬러풀하게 썼기 때문에 고가품이기 때문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이 인쇄기가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역사에 공헌한지 모릅니다. 알지 못했던 진리를 복사해서 나눠줌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목숨 건 사람들 많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견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이고 복음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 음서는 예언들과 계시들과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넓어져 갔는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 모든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게 원본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도들이 썼던 원본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사본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만 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서 번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본을, 텍스트를 뭐를 따라 정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킹제임즈니, NIV니지, NASB니지 이런 것이 어느 것을 텍스트로 정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구약 사본 중에서 가장 초기에 가까이 간 것이 흔히 말하는 사해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Dead Sea Scroll이라는 거죠. 1945년대 발견됐습니다. 쿰란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됐다는 거죠. 잘못하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기원 후 9세기, 10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쿰란동에서 발견된 이 사해 사본은 얼마큼 오래된 것인가? 기원전 178년에서 AD 68년 그 사이에 써진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될수록 원본에 가깝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발굴할 때 무려 1000여 점이 넘는 작은 조각들이 발견들이 됐습니다. 구약에서 에스더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경들이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오래된 사본들은 대부분 처음에 만들 때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보관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래 지나고 나면 이게 부러지고 지워집니다. 그래서 소감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좀 더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양피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둘 말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크롤이라고 부른 거죠. 그죠? 자, 그것이 조금 더 발전돼서 바뀐 게 뭐냐면 코덱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코덱스. 이 코덱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책처럼 길게 써서 가운데 반을 접어서 그 접은 부분을 갖다가 꿰매서 교과처럼, 책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코덱스입니다. 이 코덱스 가운데 세 가지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바티칸 사본이 있고 하나는 시린 사본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습니다. 그 발견된 장소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자, 시린 사본에서 나온 것이 시린 사본입니다. 이것도 우연하게 발견됐다는 거죠. 1844년 독일의 젊은 학자였던 콘스탄틴 디센돌프가 이 성경의 사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쭉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시내산 밑에 있는 세인트 캐터린 모네스트리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캐터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홀에 지나가다 보니까 홀에 큰 바구니가 있고 거기에 수북에 뭐가 쌓이고 있고 그 앞에서 사제가 불구덩이에다 뭘 던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그것이 양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는 것을 갖다가 꺼내서 털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오래된 사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 사본이 거기서 처음 발견되게 됐다는 거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859년에 이 디센돌프가 다시 와서 사본을 발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사본을 발견하고 똑같은 캐터린 수도원에 왔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이제는 더 이상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 수도원 직위였던 사제가 붙들면서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붙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묵게 되는데 그 사제가 뭘 가지고 오더라는 것을 보니까 붉은 천에 쌓인 어떤 뭉치를 건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보니까 자기가 15년 전에 가져갔던 그 나머지 사본들과 신약의 여러 본서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본이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보장되어 있다가 1933년에 영국 정부가 그 당시로 10만 프랑, 그 당시 따지면 50만 불이랍니다. 그걸 주고 돈을 사서 지금은 이 시내 사본이 대형 박물관에 후사장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지나갔던 그것이 우연하게도 발견됐다는 거죠.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쓰레기나 아니면 불쏘시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천국의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미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습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아,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얘기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캐낸 보화도 그 가치를 몰랐다면 버렸을 것입니다. 진주황사가 아무리 귀한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보석을 발견했지만 그 가치를 모른다면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샀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천국은 어느 것과 바꿀 수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위대한 가치, 위대한 뭔가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밭을 가다가 어쨌거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면 그냥 덮어도 가는 것입니다. 집 팔아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자기 집보다가 값이 덜 나는 것이라면 굳이 자기 집 팔 수가 없습니다. 왜 팝니까? 그죠? 손해버렸는데.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이것이 그렇게 비쌀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팔아서 샀다는 것이죠. 그 같아 보화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자기 집을 왜 파나? 땅을 왜 사나? 그랬을 겁니다. 그죠? 이걸 발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돌아가서 다 팔아 샀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이것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발견한 즉시 돌아가서 단호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미지미지한 것이 아닙니다. 즉각 가서 집을 팔고 샀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믿지만 아직까지도 처음 믿을 때 같은 모습이라면 아시죠?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만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맛본 사람만이 가치를 알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들 박사학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박사학위 귀한 거 다 압니다. 근데 박사학위가 좋은 거 박사학위 받으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박사학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아는 거는 취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박사학위를 따려면 남들이 놀 때 잠들지 않고 남들이 잘 때 제대로 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해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왕 믿었으면 천국에 당연히 가고 거기서 큰 직장과 상급 받는 삶이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하게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뒤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그렇죠. 아이, 다른 사람 안 돼도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게 됩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취하려면 이 땅에서 귀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세상과는 멀어집니다. 그죠? 세상과 가까워지면 반대로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붙들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삶이 있죠. 말씀 보는 삶이 있죠. 기도하는 삶이 있죠. 전도해야 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성경도 있죠. 그죠? 하나님 예물도 드리는 거죠. 이것을 해야만 천국의 가치를 알고 내가 천국에 이 땅에서 이미 내가 가야 될 자연 재물들을 쌓는 것이죠. 그것도 알아면서 아 천국 언제 가겠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젊은 부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십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갈망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계명 잘 지키라는 거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율법을 지키는 거 봤지만 그 마음에 뭘 보셨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남에게 나눠주고 나를 쩔어 그러면 네가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대가가 뭐라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줘야 된다, 남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걸 알지만, 자기 가진 보화보다 가치가 못하다고 느끼니까, 자기 보화를 지키고, 그대 천국은 영생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걸 취할 수 있으면 취한다는 거죠. 이 젊은 부자 관원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입니다. 그죠? 그럼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중요한 걸 못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가치를 안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두 비유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차이도 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농부는 보화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가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뜻밖의 행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진주장사는 뭐였습니까? 그런 진주를 늘 좋은 것을 찾아서 달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기대했던 것이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우연히 횡재할 확률이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라고 얘기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횡재할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도박을 하거나 로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로또에 광고할 때 무슨 선전입니까? 로또.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된다는 거죠. 저는 때로는 이 로또 복권을 생각하면서 이 정부가 사람들한테 사형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또 방송도 광고를 통해서 그것만 당첨되면 인생 역전된다고 사람들에게 사라고 붙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 역전됐습니까? 아니,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요. 가정 다 깨졌습니다. 인생 역전이 아니고 인생 파멸을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삽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로또 1부터 45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6개 번호가 맞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확률로 얼마인가? 58억 6,444만 3,200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6가지 번호가 차례대로 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번호가 순서는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개가 순서 없이 만들어질 확률이 720입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720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넘버에서 이 720을 나눈 것이 진짜 여섯 개 아무 순서 없이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확률이 얼마인가?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한번 비유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통계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얼마인가? 3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3만 분의 1. 화재로 죽을 확률이 얼마인가? 40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인가? 50만 분의 1이래요. 근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814만 506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확률이 적은 겁니까? 라는 거죠. 근데 그걸 살려고 길을 쓴다는 거죠. 한국의 로또 한 장이 얼마인가? 만 원입니다. 하루에 최고 많이 팔릴 때가 500억이랍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에 많이 들어오면 2600억 로또로 들어온 돈이 그거랍니다. 자, 사람들 그거 사죠. 한 장만 사겠습니까? 확률이 없으니까 몇 장 삽니다. 그죠? 그 사가지고 좋은 꿈 꿉니다. 이것만 꾸면 당첨되면 내가 대박치지. 내가 뭐 할까? 그걸 꿈꾼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한 번에서 결과 딱 나옵니다. 결과 딱 나와서 꽝이라고 확정된 순간 화가 나는 겁니다. 또 꽝이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본전 생각난다. 본전 생각. 사지 말걸. 근데도 그렇게 됩니까? 또 사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따가지고 횡재해가지고 벼락부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신실하게 일해서 하루를 쌓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벼락치기, 일확천금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면 인생 역전이 아니고 인생 파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헛된 꿈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하나님 가서 내가 칭찬받을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가 가야 될 하늘 나라에 우리가 뭔가 투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비를 통해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연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 뭐 부모님들이 믿어서 자기도 그냥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안 믿는 집안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서 드리면,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젊은 부자 관원처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데 근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얻지 못하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전후무후한 큰 환란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환란 때문에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배도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추구하는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분명히 된 것은 내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유익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저 윈윈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뭡니까? 내가 잘 되려고 남을 짓밟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아무 관계 없다가 마지막에 가고 싶어 한다면 그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아 가족이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아 가족이 미쳤어.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찾아가서 두드렸더니 문이 열어집니까? 안 열어집니다.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언제가 마지막에 그때 가서 붙들지 뭐, 안 될 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 가서 회개하지며 회개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27 가운데 반 정도 가까운 13권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대기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울.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귀하게 얘기했던 학벌, 그 다음에 자기의 배경, 명예, 권력, 다 뭐로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설물 얘기했대요,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똥입니다. 그죠? 그 똥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가치가 가장 고상하대요. 그 지금까지 지나갔던 모든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진짜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이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영벌입니다. 영벌. 영원한 고통마저 지낸다는 것이죠. 아, 지금이야 잘 그게 실감이 안 갑니다. 그죠? 그래? 뭐.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차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주 안에 8명과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살았지만 그 안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안에 있어야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것이죠. 죽지도 않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리얼하게 느끼면 좋겠는데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 막연하게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고 싶어하는 생각만으로 갈 수 있는 거라면 다 가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 저게 저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그걸 붙들어야 되는구나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하라고요? 투자입니다. 투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섬김과 봉사도 있죠. 그 전도하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천국을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언젠가 가야 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붙들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삶을 그렇게 살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도 언제 주님께 다시 오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해서 천국을 꼭 붙들고 마지막에 큰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